신앙 지킴과 신앙의 형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교리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고,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필요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필 텐데, 이 세기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두니아의 총독인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트라얀 황제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얀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느라고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근데 고발을 하거나 뭐 걸려들거나 그러면 처벌을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2세기까지도 계속 유효해요.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근데 이제 그 주마다, 속주마다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우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박해와 순교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세기에도. 그렇지만 로마 제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에 제가 그 길다름이 시리즈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상당히 공개되면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밀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지 그 교회도 아니죠. 자기네 거기로 데려가지 않고 무슨 방? 무슨 떳다방인가? 그러니까 무슨 방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됐을 때 이제 자기네 여기 뭐 센터예요?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 때 했던 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모르니까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거의 3년 가까이 걸렸다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시킨 거죠. 어디까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당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불이익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올때 당신이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리스도를 지키겠는가,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예를 들 것도 없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에 들어오면 거기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죠.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처음에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또 하나의 상황은 뭔가 하면 세 번째 제가 기록해 놓은 건데 기독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폭도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린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두 가지 케이스, 누군가가 우리를 법정에 고발을 해요. 또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쳐요. 이런 경우가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2세기까지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변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문들, 이상한 소문들, 거짓 소문들이 뭐 기독교는 뭐 사람 영화를 잡아먹는다더라. 심지어 성찬식을 할때 빵을 크게 구워가지고 거기에 영화를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걸 쪼개 먹는다더라. 뭐 별의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집단적으로 뭐 성관계를 한다더라. 왜냐하면 형제자매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오해들, 헛소문들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내 친구한테 해명을 하고 내 생각에는 나도 전에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던데 뭐 약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공신력 있는 그리고 뭔가 좀 공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변증가들이 나오게 되고 또 신앙의 수호자들,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사상가들, 그리고 저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찬인데, 애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가페라고도 불렀어요. 밥 먹는 거죠. 밥 먹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드로아의 사건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이런 거죠. 우리처럼 김밥을 사다가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음식이 많으면 많이 갖고 와요. 어떤 노예들은 노예가 대다수였죠. 부자들도 있었지만 노예가 숫자는 더 많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노예들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지만 자기들이 그래도 애를 써서 가지고 오겠죠? 어떻든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노예든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이 형제 애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게. 너는 노예니까 저쪽 상에서 먹어.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적이었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 세상의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례받은 신자들만 참여하는 거죠. 세례받은 신자들만. 거긴 비밀 회집처럼 모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형제자매로 호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비밀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근친상간을 한다. 뭐 이런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비기독교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철학자라든지 사상가라든지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지식의 허울을 쓴 어리석고 자기 모순에 가득 찬 종교이고 기독교인을 상대할 수 없는 쓰레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겼어요.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은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말이 되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쓰레기 같은 말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헬라나 로마가 아닌 야만적인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무시했거든요. 왜 무시했나 하면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을 갖고 와봐라 그러면 모양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야만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가 이 헬레니즘의 철학적, 사상적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 오만함, 이런 것들로 이제 기독교를 판단을 하는 것이, 유대교를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아냥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초기 문서 2세기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썼다는 말도 있고 퀴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설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각주에다 써놓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헬라 사람들은 당시에 그 헬라어를 모르고 자기들의 방언을 쓰는, 지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가들은 루스드라는 산지 좀 험지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만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각주를 보시면 이제 이런 일이 진짜로 이 무시하는 말인데요. 만약 그대에게 아직도 지혜나 염치의 일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천상계의 신비와 우주의 종착지나 비밀을 탐구하기를 그치라. 그대가 걷고 있는 발 앞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특별히 그대처럼 교양과 문화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리하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당시에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증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2세기부터는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분 순교한 분이죠. 그러니까 순교자 저스틴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아예 그냥 이렇게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을 썼고 헬라인에게 주는 글은 저스틴 마터의 제자인 타티아누스가 썼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탄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아테나고라스가 썼고,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기 말에는 안디옥 감독이었던 데오빌로의 교리서가 나와요. 신학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론, 성경해석학, 기독교 윤리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 사실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3세기 오리게는 셀수스를 논박함,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이런 글들이 2, 3세기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변증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첫째,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비난했던 요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이 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교도, 예를 들어 애찬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한다든지 이런 그들의 공격 포인트가 뭔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교회의 가장 유능한 지식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대를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런 과정에서 신학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겠죠. 신앙과 문화의 관계가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뉴에이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뭐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어떤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면 그걸 명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문화적인 것들, 또는 학문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 사상, 인류의 지성,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다 부정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유명한 말이죠. 터툴리안이 했던.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시작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는 아주 유명한 경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철학과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 하나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왜 터툴리안이 이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단들이 거의 다 철학과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섞었어요. 예를 들면 영지주의 이단,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걸 할 건데, 이단들은 다 이렇게 어떤 다른 사상, 일반적인 사상과,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를 섞은 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시냐고요? 그럼 도라고 하면은 성경에도 도라고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고, 도를 전함해. 그러면 기독교 복음을 우리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다마다요. 저는 도도 알고 그분도 압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는데, 철학적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어떤 증산교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여러 교들이, 거기다 기독교까지 집어넣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타티안이라는 사람인데, 저스틴 마터의 제자입니다. 2세기의 기독교 문화비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헬라인들이 가진 가치 있는 것들이 모두 야만인들로부터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야만적이다라고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이집트인들에게서 기하학을, 페니키아인들에게서 문자를 빌려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모세의 저술은 플라톤, 호모보다 훨씬 오래됐고, 헬라인들의 지혜는 모세가 알고 있었고, 기독교 신자들이 설교한 진리의 희미한 반영이고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간음, 근친상간, 유아살해 등 온갖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열등한 신들을 어찌 섬길 수 있겠는가. 이 타티아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하고도 달라요. 저스틴 마터보다도 더 강경했어요, 이 사람의 입장은. 그래서 대립하는,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학문과 기독교를 대립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타티안은 썼다면, 타티안의 스승인 저스틴 마터는, 저스틴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진리, 진정한 철학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분의 입장입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철학이다. 그러나 고전 철학에도 진리의 편린들이 존재한다. 기독교와 고전적 지혜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 철학자의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니까 타티아네스 승인 저스틴 마터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일반 학문들이나 사상들 가운데에도 이 진리의 조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고스인데 실제로 헬라 철학에서도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의 원리,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로고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접촉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목할 만한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황제 숭배가 1세기 말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황제가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숭배하는 이제 황제 숭배가 생기게 되는데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과 함께 로마서 10장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21세기의 한국의 상황에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상황은 물론 황제 숭배가 노골적으로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주할 뿐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공개적인 고백이 여러분들을 불이익과 어떤 손해와 어려움 속으로 몰아간다면 그 말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줄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고백은 아니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성공하려면 옛날에 고소영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또 까먹었네요. 예? 고려대학교 나와야 되고 소망교회 다녀야 되고 영일만 태생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일만도 되고 고려대학교도 되는데 불교야. 그러면 가야지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되게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도 그 교회에서 세례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여 주님입니다. 그 말을 왜 못하겠어요? 이익밖에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황제나 일체 피조물에 대한 예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황제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황제와 제국을 로마 제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충성스러운 시민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냥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그런 도고, 그 중보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도 비슷한 그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2세기, 특히 2세기의 그리스도인, 3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면 그들이, 또는 종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모범적인 로마 시민이며 모범적인 종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그들은 증명하는 것이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하는 게 뭐 없는 걸 그냥 껍데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존재 때문에 더 밝아지고 더 부패하는 것이 적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일치는 이 세기에 이런 정도의 어떤 일치된 견해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째, 기독교는 각종 이교를 거부하지만, 거부하죠, 당연히. 근데 이런 이교들을 통해 귀중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옛날에 선교사들이요, 19세기에, 19세기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대한 인식은, 백인 선교사들이죠. 19세기는 백인밖에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선교사를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인식은 더 컬처였어요. 문화는 절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문화고 얘네들 거는 저급하고 열등한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이 야만인들을 문명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백인 선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시대에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 사람들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인의 화이트맨스 벌든이라고 그래요. 벌든이에요. 짐이에요. 짐.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사람들한테 와서 이 사람들을 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지식으로, 문명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특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20세기의 전반기를 다 지나갔잖아요. 그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서양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겸손함이 아니고 겸손함이죠. 깨져보니까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운동도요, 1, 2차 대전을 지나고 1945년 이후에 이제 제국주의들이 다 물러나고 나라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아프리카부터 45년 이후부터 70년대까지 다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 제국주의가 물러나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TV 어느 채널에선가 하는 걸 어떻게 우연히 보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가 350년 통치했잖아요. 네덜란드가. 여러분 35년을 통치하고도 아까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저쪽 니혼진. 35년 하고도 350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요만한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땅덩어리 없으니까 막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 땅 만들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천연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섬이 뭐 몇 개인지 까먹었어요. 17,000개인가? 이 어마어마한 인도네시아를 통치를 했습니다. 350년. 그냥 물러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악랄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독립한 나라를. 그리고 언론을 다 통제하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수상을 지냈던 이 나라에서 이런 부정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를 봐요.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때 수상은 아니었지만 그 전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벌써 4대, 5대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 여기가 내 조국인데 왜 우리가 물러나야 되냐는 거예요. 내 조상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어떻든 이런 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백인들이 이 자기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물론 일본도 껴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흐름이 이런 그때 이제 WCC가 이제 창설이 되는 움직임들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뭘 하나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원할 것인가. 이 명제가 됐어요. 중요한. 그리스도가 도탄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나라들끼리 싸웠거든요. 믿는 나라들끼리 싸웠는데 이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예요. 이런 게 그들의 어젠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인들이 겸손해지게 되죠. 이러면서 소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돼요. 아, 문화라는 거는 그들 고유의 문화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한국 사람의 문화는 그냥 열등하고 백인의 문화는 우월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의 문화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고 백인들의 문화 가운데 나쁜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훨씬 더 복음과 문화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뚝 떨어져서 아주 순복음이네요. 순복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 또 베샬롬 교회 교인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걸 완전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그 알맹이, 의미를 줄 것인가. 옷을 다 입혀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사과 써야 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양복 입을 수 있어. 예수 믿고 반바지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의 방식도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것이 타티안 같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대립하는 관점에서 봤죠. 근데 저스틴 마터는 그들 가운데에도 좋은 문화들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읽을 수 있죠.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무슨 뭐 자기 새끼 죽이고 막 그냥 서로 난리 나고 신들끼리 그런 것들을 도덕적 원리를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읽을 수 있죠. 일반 철학서들을 읽을 수 있죠. 읽어야죠. 두 번째, 철학자들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인정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 계시가 이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기독교 계시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냥 간간이 그냥 조금씩 이제 보는데 지난번에 그 헌법 재판관 하셨던 안창호 그분이 아마 장로님이실 거로 아는데 국회 청문회를 할 때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이번에 후보로 되시면서 그 창조론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회에서 강연하신 것들도 있고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었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이게 이제 바로 2세기의 얘기지만 21세기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자리에서 계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리된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말이 되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것도 신앙을 수호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말이 되도록 말할 이거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들보다 우월한데 이 우월한 것을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요한이 로고스로 시작한 부분 중에 하나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만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 제국의 굉장히 좋은 시민이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시민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그들이 가지는 입장이나 이런 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 비기독교 세계와 힘의 대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정계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다 있겠죠. 학계에도 있고.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이런 문제들, 신앙과 문화, 신앙과 지성, 신앙과 철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들이 없이 그냥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고. 설교도 조용히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 뭘 믿는지를 표현을 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존중하면서요. 디오그네투스 그런 시도들을 2세기에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의리라는 걸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뭔지 아세요? 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갑이라고 생각하느냐, 의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의리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왜요? 산상보훈을 보세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맞으라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디오그네투스 얘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국적과 언어와 관습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국에 살고 있으나 나그네들이다. 그들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외국인처럼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그곳을 고국으로 삼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으나 천국의 시민들이다. 그들은 모든 법률을 지키지만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 살고 있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인간들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 이게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나그네라고.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의 수가 많고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 있고 어떻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거류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를 봐도 1950년대, 6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국 역사가 기독교가 주류였던 사회에서 확 꺾어집니다. 그 확 꺾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주가 메릴랜드 남쪽에 있는 그 주인데, 무슨 주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에서 극장이 미국 전역에서 극장이 처음으로 주일날 문을 열어요. 어느 극장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위 지금은 주일날 쉬는 게 없죠. 미국은. 배달도 합니다. 주일날 배달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 사회가 넘어지는 것을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한 학자는 이런 세상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세상 속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바벨론에 유배되어 와서 사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들이고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적용은 이렇습니다. 신학은 진공성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연구, 텍스트, 성경 본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라고 하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신학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상황으로부터만 나오면 되겠어요? 그 우리 지혜죠.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이 이 상황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나와요. 21세기 한국교회, 또 베샬롬 교회는 1,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진지했고 오늘날은 기독교는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진지하면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문제, 문화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코이노니아에서 또 우리의 이런저런 많은 만남들 속에서 목요 데이트에서도 그렇고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가이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같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무식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인 무식한 사람들이 2천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 힘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700만이라면 대한민국 이미 뒤집어져야죠. 기독교인이 그만큼 많다면 정계나 법원이나 검찰이나 학계나 경제계나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진짜 700만이면. 그래서 이런 고민이 진지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 있고 그냥 이런 말해서 좀 어떤 종교를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시쳇말로 중염불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죠. 진지한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학이 견고해지고 교리를 배우는 것도 한 번쯤 교리를 맨날 가르치나가 아니라 교리가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 교회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 세상에 반응하는 교회가 이게 2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씨름이었다는 거죠.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